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12편 하여파와 에멜파, 김경천과 가짜 김일성.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를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방송을 청취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국민통일방송은 박주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여파와 에멜파, 김경천과 가짜 김일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김용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김 선생님, 오늘 먼저 소개해야 될 내용이 하여파와 에멜파라는 네.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제 귀에 익숙하죠?
예, 북한에서 저희들 뭐 많이 들었던 거죠.
네.
영화에도 또 나왔었고.
네. 예,
그리고 또 회고록에도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저희가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구들끼리도 서로 막 신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잘 치면, 아, 이 하여파 같은 놈. 이렇게, 그렇죠. 예, 저희가 막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친구를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종파를 의미했던 것 같습니까? 공산당 네. 안에서 종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자처럼 변절자라든가 아니면 반대편을 의미할 때는 뭐 하여파 같은 놈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하여파라는 게 조선이 별에서 저는 회고록에도 물론 언급이 됐지만 북한에서 조선이 별에서 이제 하여파라 뭐 에멜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제 까만 옷을 입고 중절 모자를 쓰고 상대편을 막 골짜기에서 암살하고
아, 그 송파 예. 머리 길렀던 송파 예. 생각나죠.
예.
캡을 쓰고 다니는
예. 설송파 예. 그래 가지고 항상 보면 그냥 누군가 상대를 그냥 나한테 적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죽이는 사람은 하여파다, 에멜파다 이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죠. 북한에서는 네. 1920년대 예, 그 전후해가지고 그때 북한에서 민족주의자 운동 가운데
네.
또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 과정에 그게 파가 갈라집니다. 한마디로 화여파. 화여파라고 하는 것은 예, 한마디로 그 저 막스의 생일날이 화요일 돼서 화여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그리고 에멜파는 막스 레닌을 따서 막스 레닌주의파죠.
아.
예, 그리고 북한에서 서상파라고 있었어요. 서상파.
네네,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소울파와 상해파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공산당 안에 여러 파가 많았는데
예.
결국 김일성이 등장하면서 조선 공산주의 청년 운동의 시온을 열어놓았다. 뭐 이렇게 아. 이제 북한에서 역사를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에 공산주의 운동가들은 싸움만 하는
팝을
싸움만 하는 예, 그런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었다면 김일성부터는 정말 진실하게 공산주의 운동을 한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시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결국 북한은 많이 배제하면서 욕을 하는
네.
그런 파였지 한마디로.
예. 그러면 저희가 북한에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알고 있던 하여파나 에멜파는 분명 공산주의자는 맞는데 때가 묻은 파벌 투쟁의 눈임은 이런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공산단 조직이었고 김일성이 출연하면서 정말 신선하고 때묻지 않은
네, 맞습니다.
젊은 공산주의자이다. 이래서 김일성을 많이 부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여파와 에멜파가 계속 유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 종말을 고한 거죠?
아, 일단은 뭐 그 당내 안에서 서로 이제 공산당 안에서도 그 파벌들이 통합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사실.
네.
예, 여기 자세한 내용도 이제 평전도 있고 한데요. 우선 공산당이 영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하여파가 기본 주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조선 공산당 만주총국을 설립하고, 예, 그 만주총국을 하여파 중심으로 조직하려고 이제 꾀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세력이 막강했던 상해파, 네, 그리고 청년운동에서 우세를 차지했던 에멜파가 그게 이제 호응하진 않습니다, 잘.
네.
결국 화요파의 조봉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을.
예, 예. 예,
화요파에 있었던 조봉암, 최원택, 김찬, 이들이 상해파의 윤장영, 김하구, 에멜파의 김웅섭, 다음 이륙구축파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아. 예, 그 김초룬 등을 흡수해가지고 표면상으로 각파를 조성해서 보이는 그런 통일천국, 한마디로 통합 아니고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그게 성립 안 됐고요. 근데 사실 그 조선공산당 안에는 책임비서라든가 조직부장, 선전부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하여파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김성주, 그러니까 김일성이죠. 이런 공산주의 운동 안에 자기가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나이도 네네. 어리고 경험도 그런데, 없고.
그렇죠. 끼우고 싶었지만 못 끼웠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들을 아주 그 정말 종파싸움밖에 안 하는 실제 그들도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그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마치 혼자서 북한의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어낸 그런 지도자로 이제 묘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 평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1923년 6월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코르브로 미령을 받고 네. 잠입한 김재봉이라는 분이 그 여러 명, 17명으로 하요회를 모체로 하여 서울에서 국내부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1924년 4월에 조선 노농 총동맹과 조선 청년 총동맹을 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밀결사 조선공산당 고려공상청년회를 조직하였다. 당 책임비서에는 김재봉이 임명되었고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에는 놀랍게도 박헌영이 임명되었다. 근데 김 선생님 여기서 보면 이제 조선 노농 총동맹, 조선 청년 총동맹, 당 책임비서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아니 이건 지금 북한에서도 쓰는 그런 직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종파주의 원형인 북한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미국의 간첩이라 그랬잖아요.
미국의 간첩인 박헌영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 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요. 예. 사실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운동을 하기 전에
네.
박헌영이 먼저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모방해서 지금 북한 사회에서 쓰잖아요. 노동촌동맹,
그렇죠.
장책임비서.
네,
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일성 평전에서 보면 하여해가 모체라서 하여파의 당이다.
네.
이래서 하여파를 했고 이 하여파는 이제 코민테른,
네.
막스
네.
이걸 거점으로 정말 좋은 의미에서 좋은 뜻을 두고 이렇게 창건된 그런 당이었네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활동한 그 조직은 정말 알짜배기 공산당이고
그렇지.
그 외의 것은 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예. 일률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참 저는 북한에서 배웠던 것이 너무도 오랫동안 배웠었는데도 정말 다 거짓만 배웠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막 분통이 터져요, 사실.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당을 창건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업적이 김일성 평전에서 그래도 이렇게 어필을 해줘서 정치자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여파는 절대로 막 이렇게 김일성 회고록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기 권력 부상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그렇게
네.
막 부정적인 집단은 아니었다. 막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초기 공산주의 조직이고 김일성은 그때는 철이 없는 아이였고
네.
그렇게 공산당에서 요직을 꿰찰 만한 경력이나 배경이 없었다. 후에 그냥 몇몇 청년들과 같이 공산당 운동을 하면서 자기네가 마치 원점이고 중심인 것처럼 묘사를 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김일성도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네.
좀 눈을 돌리게 됐던 것도 바로 이런 당들이 있었고 초기에 우리 조선에 그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김일성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보게 됐던 거고
네.
흥미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김일성 평전에서 ML파는 만주에서 활동을 재개했고 당 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며 한국전쟁 이후까지 존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파나 에멜파가 다 공산주의 이념을 두고 생겨난 단체고 김일성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와전되게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회고록에 언급을 하는 바람에 북한 주민들도 하여파나 에멜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뭐 하여파가 어떤 당인지
네.
또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에멜파는 또 왜 그러한 건지 마저도 제대로 교육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냥 늘 부정적인 대사로 불렀는데
그렇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도 또 김일성 평전을 통해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인식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 저는 오늘 제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경천과 가짜 김일성.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저도 북한에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여러 대북 라디오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김일성에 대해서 가짜라고 말하는 게 뭐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 근데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들었어요. 예. 이게 무슨 거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북 라디오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한 내용들을 그때 좀 들으면서 많이 의혹을 가졌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에도 제가 좀 접속해 보면서 봤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보는 과정에 또 이번에 평전을 보면서 더더욱 확고하게 정말 김성주가 어떻게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지, 가짜로 둔갑됐던 그 김일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김경천이란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진짜 김일성이잖아요. 근데 본명이
그렇죠.
김경천인데 이분에 대해 좀 구체적인 언급 부탁드려요.
네, 우선 김경천의 원래 이름은 김광서였습니다. 김광서.
아, 네.
네, 그리고 그는 그 강복군 총사령관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그가 이제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지휘하다가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복군 창설을 참여했고요. 일제 강점기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독립군들이
네.
강복군을 이제 창립하면서 그때 총사령관이 지정철이라는 사람이 됐는데요.
예.
지정철이라는 사람하고 이 김광서가 함께 이제 항일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김광서라는 이름을 김경천으로 바꾸게 됐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것이 바로 지정천과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천자를 같이 돌렸어요.
아, 의형제처럼.
네. 그러니까 네. 김광서를 말하면 그러니까 김경천이죠. 진짜 김일성이죠. 한마디로.
네네.
그는 1888년 6월 5일에 출생해가지고 1911년 일본 제23기 육군사관학교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총독 데라우찌 마사다케한테 불려가가지고
네.
일본군 기병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임명받는데
네.
그걸 이제 거부까지 합니다. 네, 대단하죠. 거부하고 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친구 지정천하고 함께 일본군을 탈출해서 만주로 왔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진짜 김일성이 바로 그인데요. 그가 그때 가서 신흥무관학교 교관도 근무하는 거죠.
네,
네 일제가 1920년대 초 시베리아 침공했을 때 조선인 기병장교 김경천은 연해주 조선인들로서 200여 명의 독립군 기병대를 묻습니다.
네.
그래 활동한 거고요. 시베리아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불로 차예프카 전투 때
네.
김경천은 소련 붉은 군대 편에 서서 맹활약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전투에서 김일성이 기병대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20년대 초반이면 김일성은 그때 10대 정말 네. 초반 나이인데
네.
벌써 그 나이에 정말 중국 만주 지방에서는 독립군 대장이었던 김경천이 김일성으로 이름 날리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났던 거죠.
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일성 평전에서 밝힌 김경천, 진짜 김일성은 1888년이면 김일성보다 24살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연대가 다릅니다.
다르죠.
근데 진짜 그 시기에 진짜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다니고 데라우찌 총독의 신임을 받았는데도 거부하고.
거부하고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자신만의 그런 의병단을 꾸려가지고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근데 이분이 정말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 중국인 마적단하고 싸우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분이 싸우는 거 보고 탐복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막 돌격 앞으로 하는데 막 중국 마적단들이 막 팍팍 쓰러지고 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군대 내에서도요.
네.
그 당시에 그 김일성, 그러니까 김경천, 그 진짜 김일성이 말했던 그 돌격 앞으로,
네.
돌격, 후퇴, 하나 둘 이런 명령,
예.
이 조선말을 소련 불문대 안에서도 그걸 막 불렀다고 하니까요.
와,
그렇게
얼마나...
엄청나게 요란했죠.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 평전을 보게 되면 가짜 김일성이죠. 지금
네.
북한의
그렇죠.
김일성이가 예. 이미 그 이제 독립군의 심부름을 다니면서 주변에 이렇게 독립군 자금을 징수하러 다닐 때 이미 진짜 김일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내용 보게 되면요. 또 김성주지요. 화성숙 다닐 때
네.
그때 이제 그 나이가 보면 15살입니다. 26년도니까.
네.
근데 그때 러시아 운동에서 그때 이제 그 러시아에 가서 소련 군대 그렇게 유명하게 이름이 났던 그 진짜 김일성.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설처럼 막 일러지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김일성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지금 어떤 마을에는 김일성 별명 가진 사람이 두둑씩 됐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김일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이 축집을 쓴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저기도 김일성이 있다, 여기도 김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니고 돌아가며 김일성 이름을 사칭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김일성이 나타나니까 축지법 쓴다고 말했던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
아, 근데 저는 갑자기 축지법이라니까 우리 북한에서
대한 거잖아요.
장군님. 네. 쓰시던 축지법. 그렇죠. 이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짜 김일성인 김성주가. 네. 진짜 김일성이 쓰던 그 축지법을 자기가 쓴 것처럼 노래를 거죠. 해가지고. 예. 저희를 세뇌를 시켰네요.
예, 바로 그런
참
겁니다.
배신감이 막 억수로 몰려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김일성 평전을 보면 진짜 김일성이죠. 김경천은 조선의 나폴레옹으로 불렸다.
네.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때 그 박윤서라고 하는 큰 거물이 그 김성주의 패거리를 보면서, 야, 내가 얻어들은 소문에 의하면 너희들 패거리에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생겼더라. 그게.
네,
누구냐.
예, 예.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채창거리가.
예.
아, 그거 우리가 김성주한테 붙여준 이름인데 그 비밀이 어떻게 샜냐.
그렇지.
이렇게 막 자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우리 그 한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김인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한자로 봤을 때는 날일자, 그러니까 지금은 날일자에다가 일성을 쓰잖아요.
네.
예전에는 한일자에다가 별성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자 별성이니까 우리말로, 우리로 말하면.
예.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북한말로 조선말이죠.
예.
그러면 한별이 되는 거예요. 한별. 하나의 별이잖아요. 한일자에다가.
네.
별성이니까 한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한별이기 때문에 한별로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사칭하다 보니까.
아.
돈을 수거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돈을 이제 다니면서, 한마디로 수거보다도 막 약탈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죠.
세금 징수인데, 어떨. 예. 때는 막 안 내면.
아,
폭행도 한 거예요. 총을 내대고.
맞아, 닭도 막 뺏고.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 이름을 쓰는 것 자체를, 예, 김형건이 그 삼촌도 반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그때부터 김성주라는 이름보다도 김수라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네.
다니면서 그런 세금을 징수했던. 네. 김성주였던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다 김일성 평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주가 김일성이란 이름을 개명하게 된 동기가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의 명성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좀 사람들한테 두각을 날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김성주가 과거가 너무 길림 감옥에도 갔다 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김형건이 삼촌이 혼사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조카가. 예. 감옥살이를 하고. 또 이제 막 경찰들이 요시찰 인물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삼촌한테 우리 딸을 주겠냐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김형건이가 그럴 거면 너 이름 개명해라. 그래가지고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개명하는데 이제 김형건이도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길림 감옥에 잡혔다가 나왔잖아요.
네.
나오고 나서 학교를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게 지금 또 김성주라는 이름이 됐으니까.
네.
그걸 또 피하려고 하니까, 숨기려고 하니까 또 김일성의 이름을 또 사칭한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이렇게 둔갑을 한 데는 참 밝은 이유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참 자기의 그 과거 때문에 진짜 솔직히 10대에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는 정말 그때 봐서는 정말 충격적인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평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김일성이가.
네.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내용.
네.
참 그게 참 천만 뜻밖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독립군의 심부름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도. 네. 사실은 세금 징수하는 게 공산당 거기서 하는 세금도 막 징수하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아, 아. 네.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면서 아마. 네. 청년 시절을 보낸 걸 마치.
근데 그걸 다 숨기고 있습니다.
예, 회고록에서는 이제 혁명 활동을 왜 부지런히 다닌 것처럼 다 기록을 했는데요. 아, 진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자신의 어지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마치 혁명의 수령으로 동지들이 추천한 것처럼 묘사한 북한 정권의 속심이 한이 들었다고 해서 또다시 한멸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이제 충격으로 시작돼서 조금 충격적인 감정으로 끝을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시간 네,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5.30 폭동과 중국 공산당 입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를 청취해 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